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지연입니다.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도약하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를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소년기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또 꿈을 꾸는 연습이 필요할 텐데요. 청소년들은 과연 진로와 꿈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길잡이가 되어주실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진로와 꿈인데요.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의 최은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찾아주고 고민해줄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 진로를 정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이런 대답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필요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이들의 진로를 잘 찾아주기 위해서 상담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해봐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쪽에서 이야기하는 진로 찾기에 선행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진로를 잘 찾는가?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래요. 그렇죠. 자기가 갈 길을 정하는 건데 부모가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부모가 나에게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자율성이라고 해요. 예, 자율적으로 네가 결정해봐라 이런 연습이 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면은 난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결정해주고 공간을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아이들한테 결정하라 그러거든요. 너무 어려워지죠. 네. 세 번째 조건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라 그래요. 주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내가 뭔가를 혼자 스스로 이런 방향으로 해보니까 성공해봤잖아.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진로를 정할 때 뭔가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루는 경험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이걸 근면성이라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진로와 직결되는 선행 조건은 정체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건 뭐가 될까?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아이들은 정체감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로 상담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데요. 하나는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나는 잘 아는데 직업 세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공식은 나와 직업 세계의 최적의 매치,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뭘 알면 좋을까요? 진로를 결정할 때.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적성. 그렇죠? 또 흥미, 또 성격. 나는 외향적이어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나? 이런 거. 성격에 안 맞는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드시죠? 네. 그런데 진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대요. 그게 가치관이라고 해요. 네. 가치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성격에 좀 안 맞고 적성에 좀 안 맞아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 일을 가치롭게 계속해서 느끼지 못하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 이런 말 하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러죠? 컵이 없으면 아이들이 자기 성격, 뭐 적성, 흥미 다 알았어요. 가치도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유부단한 아이들이, 결정력이 없는 아이들이 진로를 못 찾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지? 사람들하고 원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듣지? 예, 이런 능력들이 배양이 되면서 진로를 찾아간다는 거고요. 또 직업 세계하고 관련해서의 정보 수집 능력? 그건 내 능력이잖아요. 뭔가를 찾고 검색해가지고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보 수집 능력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정 요소인 직업 세계가 궁금하시죠? 직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직업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직업에 종사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또 하나는 그 직업 세계까지 가려면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 막연한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거죠. 얼마 준대? 그 직업 하면 얼마나 번대? 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스럽대? 예, 전반적인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얼마나 전망이 있대? 예, 미래 전망 같은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직업 사전이라고 하는데 다 정리가 이미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의 직업 사전 이렇게 치시면요, 직업 사전이 쭉 뜨거든요. 분야별로 이 모든 이 요소들이 다 정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야기의 방향을 좀 틀어서,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뭐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내 거를 내려놓고 자녀 거를 찾아주기 위한 관찰이 시작돼야 돼요. 예, 관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아이 뭘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아무만 찾아도 안 보여. 뭘 찾아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찾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얘가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번 찾아도 내 거 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래요. 관찰 잘하는 거. 두 번째는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겁니다. 예, 여행 데리고 많이 다니시고 넓은 세상 보여주시고, 그죠? 학교 구경도 시켜주시고. 우리 아이는 사실 1학년 때 큰아이가 자퇴했어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근데 저희가 자퇴할 때 조건으로 건 게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그 기간 마칠 때까지 우리 동네에 무료 급식센터 6시 반에 가서 밥 푸는 거를 계속해라 그랬어요. 예, 제 아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그 무료 급식소 1년 반 다녔던 그 시간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어디 계시고 좋은 정보가 어디 있고 그래서 좋은 학교가 어디 있고 이런 걸 잘 알지 못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계속 의논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같이 찾아봐 주는 거.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어느 학교가 좋을까? 어느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까? 이런 걸 같이 계속 의논해 주시는 거. 예.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얘야, 엄마 아빠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단다. 여러분, 우리가 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겪은 대로 살아요. 사실은. 네. 그건 뭐냐면 부모가 아끼고 의미를 두는 게 뭔지를 아이들이 알 때 사실은 아이들도 따라가고 싶고 그렇죠? 나도 부모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제가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7살 때 정도로 기억나는데 아버님이 저를 왜 그 공구리만 쳤다는 건물 아세요? 네, 공구리 친 건물? 이제 다 올라가서 이제 맨 끝 꼭대기층까지 갔을 때 중 2층이라고 하는 데 있죠. 본당에 이렇게 그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쪽 기둥을 하나 이렇게 잡으시더니 너는 저쪽 기둥을 잡으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렵다. 돈도 없다. 근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쪽 기둥 잡으시고 저는 이쪽 기둥 잡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 번도 아니에요. 제 인생에 딱 한 번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50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정말 이렇게 앨범에 있는 사진처럼 저한테 선명하고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특히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는 막 느낌에 이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든 내가 이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청소년들을 기를 때, 진로를 지도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게 느끼는 걸 나도 가치 있게 느끼는가?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 부모가 돈이 중요한지, 자리가 중요한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에 허락하신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가? 제가 실은 어제 이 강연 준비를 할 때 제 연구실에서 했어요. 근데 제 방은 4층에 있고요. 4층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비워주러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주말에 3층만 복도에 왁스 광을 내준다 그랬대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재단에 얘기해서 왜 4층은 안 해주냐고. 저는 4층에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본인도 토요일 날 나와서 같이 광 내야 되는데 그 일을 왜 하지 저분이? 그런 질문을 갖고 그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그분이 쓰레기통을 비워주실 때 맨날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일이 많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이 많은 건 좋은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할 줄 모르면 안 시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힘을 내세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분이 4층 왁스 해달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본인이 하는 일을 청소하는 일, 쓰레기통 비우는 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느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어쩌면 진로나 적성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자꾸 진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것도 서로가 모르니까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니까 일단 대학까지는 가자.
그렇게 되죠.
거기 가면 또 뭐가 있겠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는 어쩌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방향성보다도 더 중요한 토대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서 아,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지금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진로를 탐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정지어서는 또 안 되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신뢰가 있었잖아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반성을 좀 하게 됐는데 저는 아이한테 신뢰를 갖고 있는 엄마라기보다는 신용을 자꾸 찾고 싶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가 그거 했어? 그러면 믿을게. 그런 조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거래를 하거나 뭔가 성취물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과거의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이런 신용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좀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뢰는 좀 더 무조건적인 걸까요?
답은 이제 다시 성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셨으면 다 죽음이죠.
그렇네요. 어, 무서운 말씀. 네, 맞아요. 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신용 지켰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예,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엄마, 아빠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그 사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거기서 믿음이라는 거를 또 사랑이라는 거를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께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질문이 하나 좀 있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부모들은 자기가 형성해온 혹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답습해온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관대로 아이가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것을 어떻게 부모로서 좀 끊어내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을까.
네.
그게 어쩌면 진로나 적성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부모의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아이에게 이 가치를 자꾸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까? 사실 부모의 가치관이 가장 잘 반영이 된 거는 가훈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떤 가훈들을 네.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흔한 가훈은 정직, 성실,
근면, 성실.
근면 이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들을 보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부지런하고 그래가지고 잘 살라 이거예요. 가훈의 맨 밑에는 잘 살라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조건들을 가훈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40, 50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런 가치에 충실하면서 왔는가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자기 성찰 있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백이 또 이어지거든요. 얘야, 나는 지금까지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이 부분은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어. 너는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기를 바래.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정말 가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셔야 해요. 나는 왜 부지런한 게 나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었는지를 자신의 아픈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네. 다 해가지고 난 그래서 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너도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네.
이렇게 가면 대화가 부드럽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살아줄 때 거기에 기분 좋은 보상이 좀 따르면 좋겠어. 네. 아, 내가 네가 나이가 원하는 걸 들어줬으니 뭐 어떤 걸 원할 것 같으세요? 자녀분들이. 오늘은 너랑 같이 대화를 더 많이 나눌게. 그럼 빨리 가서 주무시라 그러겠지.
그랬다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를 아이들하고 기분 좋게 네. 네,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교육생 한 명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저희 제가 어느 기업에 강의를 나가는 그 대화 훈련생이었었는데 그분이 팀장님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치와 욕구들이 이렇게 나열된 낱말들 카드들을 다 펼쳐놓고 자기가 살면서 중요한 생각하는 가치를 세 가지를 골라보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분이 첫 번째로 경제적 안정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더 고르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고르시고 계속 계시라고 하면서 하나를 첨언했어요. 이 가치관이 너무 나에겐 중요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한테만큼은 내가 이 가치관을 좀 물려주고 싶다. 전해주고 싶다는 그 가치관을 고르세요 하자 이분이 경제적 안정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니 비전, 꿈, 희망을 딱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뭐를 알아차렸냐면요. 경제적 수단은, 경제적 안정은 우리 아이가 비전, 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아름다웠던 게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서 경제적 안정이 너무 중요해서 정작 중요한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빠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훌륭한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모의 자기 성찰이라는 그 부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아, 이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떠올랐네요.
아, 예. 네.
분위기 좋네요. 네.
아니, 정말 좋은 예를 많이 받고 계셔서. 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교수님. 네. 아까는 부모의 중심에서 아이에게 내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하고 긍정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좀 잘 형성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도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부모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기계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잠깐만 엄마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자기만이 원하는 비전을 어떻게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좀 또 궁금해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질문이 있는 한 넌 살아있다.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넌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복지 국가예요.
맞아요.
네. 그냥 먹고 사는 거, 굶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보장해 주고요. 그것만 보장해 주나요? 재밌게 사는 방법, 복지관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사는 걱정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꾸 먹고 사는데 매이니까요.
그러네요.
더 나가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뜻과 나의 의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이걸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죠.
맞아요.
제가 신혼 때 계속 전세살이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맨날 부동산만 보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둘이 잔다고 누웠는데 제가 자꾸 집 걱정을 하니까 제 남편이 그랬어요. 너는 찬송가를 헛불렀구나 지금까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제가 정말 믿음만 좋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자라냐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쁜 부모도 너한테 더 좋은 걸 주는데 인간 부모도 참
네.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걸 왜 안 주겠어
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네.
내가 하나님만큼 정말 능력자가 되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나한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거 교회 가서 배우는 거 따로 엄마한테 배우는 거 따로,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따로,
네, 네.
이게 암만 합쳐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걸 구하니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또 아이들도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중요하고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두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너를 잘 관찰해봐 할 것 같아요. 네가 제일 오래 하는 게 뭐야? 네가 제일 하면서 재밌는 게 뭐야? 그다음에 네가 느낌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 뭐야?
네. 네.
너를 잘 관찰해봐. 그다음에 네 능력치가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 세계에서 살 수 있을지 좀 네가 이제는 찾아봐야 돼. 네. 네 발로. 잘 찾아봐서 그 직업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하게 좀 만들어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로 상담자 중에. 네. 근데 위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같은 직군, 같은 직군 중에 1순위부터 8순위까지가 있어요. 피라미드에. 예를 들어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맨 위에는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1순위에. 7순위, 8순위로 내려가면 여러분 교무실에서 이제 급사하시던 분들 생각나시죠?
네. 네.
그분들이 그 아래 있어요. 그러나 교육부 장관과 7, 8순위에 있는 급사분이 하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네. 만들어주고 싶고 같은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러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네, 네.
예? 꼭대기 여기를 네, 보라고.
네, 네.
거기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피라미드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네.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를
네.
학생들이 이 큰 범위에서 볼 수 있으면 예,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말로 들리네요. 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
네.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것.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찾아가는 것.
아,
이렇게
맞아요.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갑자기 성적이 많이 오르신 이유.
정리의 또 달인으로.
네.
교수님, 근데 그거하고 연결돼서 좀 사연이 하나 있는데 같이 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좋아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 부모님께서는 계속 의사가 되라고 하세요. 부모님께 반대할 용기는 나지가 않고 또 과학자는 너무 되고 싶고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선
어떤 면이에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아주 명확하잖아요.
과학자.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사실 과학자 의사 다 좋은 직업 아니에요. 이 두 가지에서 고민할 거 얼마나 행복한 고민일까 하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드는데 교수님
네.
의견을 주시죠.
갑자기 이 사연을 들으니까 제가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학생 하나가 떠올라요. 제가 이제 중곡동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네.
집단 상담, 청소년들하고 같이. 근데 그 중에 홍콩까지 가서 히로뽕을 하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주 굉장히 잘생겼고요.
네.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말도 너무 잘해요. 야, 네 사연 좀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아버님이 CEO예요.
네.
큰 기업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진로를 강요했겠어요. 학과로 치면 경영학과. 그죠? 예, 뭐 경영학과를 가라 그런 거죠. 근데 자기는 체육과를 가고 싶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항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살래요. 힘이 있는 거죠, 아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폭주하고 뭐 약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돈은 있잖아요.
네.
얘를 딱 집어가지고 홍콩으로 보냈어요. 홍콩에 가니까 더 좋은 약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히로뽕 하다가 다시 또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정신병원에 온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꿈이 있니? 뭐가 되고 싶니?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영화 감독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영화 감독 뭐가 좋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랬어요. 영화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그래.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제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얘가 원하는 건 자유였구나.
네.
과학자하고 의사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일단 일하는 공간도 달라요. 일하고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요. 그렇죠? 하고 있는 일의 성격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는 아이들한테 그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 건데 내가 원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니 참 반갑구나. 저도 박 대표님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과학자와 의사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말씀드린 공간과 만나는 사람과 의미와
상황
이런 거 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네가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지를 잘 정리해서 아버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제 직업적으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화 훈련 트레이닝을 기업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40대에서 50대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저희가 기본 과정이 30시간 그리고 대화 훈련 심화 과정이 50시간이에요. 그러면 최소 8주에서 12주까지 만나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대 과장급, 대리에서 과장급, 그리고 40대 이제 부장에서 팀장급, 이제 50대면 이제 중역급인데요. 다 제 교육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과연 바랬던 내 진로였느냐. 그러면 9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 왜 우리는 이 길을 왔느냐. 부모님이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직업이 좋다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섬뜩했어요. 한 20년이나 10년 후에 내 아이가 어디에 가서 너 이 일을 왜 하니? 왜 일을 왜 하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 이거 좋다 그래서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실 대리나 과장급이면 이제 30대 초반에서 후반 사이인데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 시기에 자신의 꿈과 미래를 하염없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 가슴 속에 이직에 관련된 내가 또 다른 직장으로서의 탐색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또 특별히 그게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서는 진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좀 바라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고2다 보니까 이제 1년 남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 남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평생을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어쩌면 이 시간은 현실적인 직업을 탐색할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은 어떤 건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엄마로서 아이로서 그 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질문을 교수님과 하나 더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실 그 우리들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엄마나 아버지께서 직업을 강요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과 진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앞으로는 직업이 최소 10개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로를 탐색할 때 이 부분을 하나 꼭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도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알고 있는 제한적 정보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앞으로 직업은 계속 변할 것이고 또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은 계속 바뀌고 계속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역량도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 그거 좀 교수님께 듣고 싶네요.
네,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죠. 저도 학교에 가면은 다 주제가 그거예요, 요즘에. 근데 일단은 그 미래에 그 핵심 역량들이 있어요. 지금까지하고 다른 그게 뭐냐면은 순발력인 것 같아요. 직업이 시작 말씀하시죠. 10개 이상 갖게 된다.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
맞아.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적용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고. 또 그것하고 관련해서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변화를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요. 뭐 창의력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제가 어느 학회 발표회에 가서 이제 그 영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예요.
아, 네, 봤어요. 테오도로라는 주인공이 나왔던.
네, 하여튼 네. AI 여자분이 밤에 네. 계속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연인처럼. 그래서 이 남자분이 거기 확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컴퓨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렉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분 정도 소통이 끊어졌어요.
네.
근데 인간 남자는 전철에서 정신을 잃고
맞아.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어떡하지? 연인이 없어졌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보거든요.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너 혹시 나 말고 지금 몇 명의 남자랑 지금 이렇게 속삭이고 있느냐. 거의 한 600명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나만 바라보는 사랑. 나만 아껴주는 마음. 결국은 사람들은 기계가 발달할수록 그 나만 향한 독특하고 유일한 사랑을 더 원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십자가 이야기는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너 하나 살리려고 이 세상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네 자리에서 죽었어. 이 독특한 사랑의 얘기는 아마 시간이 지나도 사회가 변해도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을 향한 사랑,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예, 이것이 앞으로의 사회에는 훨씬 더 필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요. 많은 미래학자들도 앞으로는 공감의 시대가 온다고 다 힘주어 이야기하는데 그 공감의 핵심에 사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참, 사랑이. 사랑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이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그 사랑은 아주 의지적인 행위면서도 내가 끝까지 해내야 하는 어떻게 되면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너를 좋아서 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 굉장히 지속적이면서 의지적이고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능력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교수님 오늘 우리가 이제 2회차 또 교육을 마쳤는데 강의를 마쳤는데요. 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강의하시고.
저는 박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세히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또 본인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네, 교수님. 우린 순항 중입니다.
너무 좋은 짝이죠.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엄마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리고 고민 속에는 아마도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가는 그 여정길에 함께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